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망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어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이시므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더욱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문호 성도님 이렇게 항암치료 또 1차 치료 잘 받으시고 많이 또 회복되셔서 오늘 함께 말씀 배우는 이 시간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향후의 치료와 모든 방법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의사와 모든 치료 손길 위에 함께 주시오며 앞으로 가는 모든 계획 하나하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김문호 성도님과 온 가족들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짐을 지며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더욱 기쁘게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조금 짧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짧지만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16장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17장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을 살펴볼 때에 겉으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인이 아벨에 대한 그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나타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나타내서 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였죠. 따라서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세 차례나 이루어졌어요. 생각나세요? 16장에. 먼저 16장을 보시면 고라와 그 일당들, 그 주동자들이 땅이 꺼져서 산채로 삼킴을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죠. 마치 지옥의 심판 같은 심판이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250명의 족장들, 고라와 그 일당들을 따랐던 250명의 족장들이 이거 좀 치고 갈게요. 여호와의 소멸하시는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족장들까지도 다 태워서 심판을 하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연병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심판이 끝나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급하게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서야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죠. 죄인은 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심판받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인들의 죄악은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아도 그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중보자 되게 하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셨죠. 그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언제 죄와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심판받아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심판하신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야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으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한 표를 주세요. 그 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 하나씩의 지팡이를 취하여 그 족장들의 이름을 쓰게 하셔서 가지고 오게 하시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만큼은 누구의 이름을 쓰게 하시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2개의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거두어서 어디에 갖다 놓게 하셨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진거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죠. 그 앞에, 즉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각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인데 이것이 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죠? 지팡이는 원래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마르게 한 후에 칼로 그 가지를 치고 잘 다듬어서 자기에게 잘 맞는 크기의 지팡이로 만드는 겁니다. 즉, 나무가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그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서 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바짝 마르고 죽은 나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도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요 대제사장 아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대적해서는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마친 후에 8절을 보시면은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오직 어느 지파만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나오는데 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됩니다. 단순히 살아있다는 증거로 싹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열매까지 열렸어요. 보통 나무가 싹이 트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으려면 이 계절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8절 시작에 보면 이튿날, 다음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신 다음 날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 10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표징이 되게 하셔서 표가 되게 하셔서 이 표를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 지팡이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 표가 되어서 이 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또 원망을 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나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어느 지파에서 나왔죠?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 레위 지파는 마치 이스라엘이 여러 열방들에게서 택함을 입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족속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오직 은혜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시며 알려주신 것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를 택해서 레위 지파가 더 잘난 지파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였나요? 레위 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지금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은혜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집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지만 장차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레위 지파 같은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조금 이따가도 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실 그날에 레위 지파들을 택하시고 주신 언약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어질 그날에 그 백성들이 결국 원망을 그치게 되고 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결론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결론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지 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10절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넣게 하셨나요? 어디에 넣게 하셨죠? 증거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언약궤예요. 그 ark.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계속 언약궤 안에 죽지 않고 생명이 있는 채로 살아있어서 민수기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다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도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넣게 하셨어요. 뭐하고 뭐였죠? 하나는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예,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을 받았죠?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예요.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간 언약궤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약속의 증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보좌에 두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한 언약 궤 안에 두셨다면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돌판이나 만나가 든 항아리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그 언약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언약궤 안에 있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는 바가 공통적인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이 왜 언약궤 안에 하나님 보좌 를 가리키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 있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원어적인 표현은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죠. 원어적인 표현은 뭐가 썼다고 나오냐면 finger of God,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으세요? 손가락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씀에 알려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파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그 매지션들, 그 마술사들이 자기네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게 되자 뭐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표현했죠. 그때 그 마술사들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여지고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우리가 살펴볼 것도 없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을 먹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죽고 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권능의 확실한 표였다는 거죠. 그들이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표.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셋 다 언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시고 신실히 이루신다는 언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보세요. 먼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에는 언약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 십계명의 돌판에 있었다는 거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도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증거였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에 분명히 데려가실 거라는 약속이었죠. 그게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바로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통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 즉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약속이 주어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아직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레위 지파를 통해 미리 증거하여 약속해 주시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곧 이루실 언약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가 그 표로, 언약 약속의 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갖고 있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셋 다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 앞뒤에 오는 사건들이 다 심판이에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 표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어떤 심판하고 관계가 있죠? 모세가 처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받으러 시내산에 갔다가 더디 내려오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큰 죄를 범했죠.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 우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예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분노하여 어떻게 했죠? 그 돌판으로 그냥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렸는데 두 돌판도 같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000명이 죽어요. 나중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온 날에는 3,000명이 죽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로 성령님이 주어지시는 날에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통해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새 돌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다시 받아서 이제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나는 어땠나요? 만나가 내려진 다음에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며 분명히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탐심으로 그냥 하루를 넘기면 다 썩어버리는데도 나가가지고 그냥 썩든지 뭐하든지 무조건 많이 걷어서 다 썩고 벌레 먹고 냄새나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이로써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불평이 뭐였죠? 만나가 치였다. 생명, 만나가 없으면 죽는 건데 그 만나가 이제 지겹다. 왜 고기는 안 주냐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엄청나게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 고기가 이사야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어지기 전에 16장에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왔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와 르우벤의 후손과 250명의 족장들과 1만 4,7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 나머지 표징들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언약 축복의 약속의 표가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표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언약, 약속, 심판. 이 두 면을, 이 세 가지 표가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표징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실 것이라는 표를 주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들의 죄와 심판의 현실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표를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바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표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 나오지만 그때의 자기들이 원망을 그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면 살 수 있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은혜로 주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때에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표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십계명의 두 돌판,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언약궤에 항상 있어서 그들에게 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표가 심판의 표로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고 그 나라가 망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고 결국 구약의 구원 역사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결론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죽어서 결국 망하는 걸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세 가지 구약의 표징 자체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 것을 표징으로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세 가지 표징이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붙들어야 됐다는 거죠. 죄인들이 거기까지 보아야, 거기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구약이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실제로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것에만 효력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절에서 5절부터 읽고요.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9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구약의 그 장막에 관한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뭘 포함시키고 계시냐면은 언약궤와 언약궤 안에 들었던 이 세 가지 표를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9절에서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지금 이 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언약궤를 포함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성막과 그 안에 있던 언약궤와 그 안에 있던 세 가지 표징들이 다 예표와 그림자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그 자체로는 죄인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단지 그때는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될 때까지라는 말은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올 때까지, 참것이 드러날 때까지. 가르치는 표였지 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치던 예표하던 모든 것들이 언약궤 안에 있던 그 세 가지 표징까지도 개혁되는 때, 온전히 서럽게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하여 실제로 맨 끝에 구절에 뭐라 그러죠? 죄인들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마침내 그치고 죽지 않게 될 수 있는 때가 비로소 지금에야 왔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피 흘리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 장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모든 세 가지 표징들이 가르치던 바도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표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하도록 인도하는 거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가를 보세요. 이 세 가지 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주어지는 언약의 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어 보내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게 하십니다. 언약의 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안에 있던 세 가지 표가 이 알려주고 있는 언약의 그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먼저 예수님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가르치던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세요. 그 율법이 요구하던 바를 완전하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심판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율법 완전히 성취하시고요.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셨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겨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우리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나 죽음이나 심판이 없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 만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도 죽어야 했지만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듯 우리도 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속한 영원한 언약기업의 땅인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아론이 가르치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셨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였지만 잘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을 제사장 지파를 대신하여 마르고 죽은 나무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쓰여졌죠. 마찬가지로 모든 천국 제사장이 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마르고 죽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마르고 죽은 그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나무가 다시 살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마르고 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다시 사시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로 다시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서 열매를 맺는 때. 바로 이 현실을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의 마르고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현실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우리 같이 가보죠. 이사야서를 두 군데를 한번 가볼게요. 먼저 5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32페이지 사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잘 보시면 이 구절에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줄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걸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마치 마른 지팡이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하고 10절,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며 마치 마르고 죽은 나무처럼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만민의 기호로, 즉 표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로? 그 돌아오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라. 영화로운 곳.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고 망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 없이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될 그 땅. 곧 천국.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들,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들, 이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르고 죽으셨던 나무가 다시 살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마르고 죽은 나무였던 우리가 다시 살아 우리도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였던 죽은 가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이셔서 예수님 닮은 열매까지 맺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에 함께 들어갔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 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였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로 원망을 그치고 죽음에서 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의 율법으로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표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가르치던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이 아론의 집, 레위의 집에 약속하신 바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제사장들로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살아 열매 맺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제사장들로 세워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같은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써 계속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천국 제사장으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로 이 복음 붙들게 하고 예수님 붙들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욱 예수님 붙드시고 천국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표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열매 맺는 천국 제사장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처럼 우리도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천국 제사장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